1979년 12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어디에서나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다운 소감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봉사의 삶을 살았던 그녀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출간된 그녀에 관한 책 와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오 Come be my light 라고 하는 책에는 그녀의 깊은 신앙생활에 고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그러한 내면의 이야기를 상담해주는 고해 신부에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편지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왠지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며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진솔한 고백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봐라, 천하의 마더 테레사도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과 깊은 번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조금의 의심도 없고 조금의 갈등과 번민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과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도마가 어떤 앞에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닙니까? 예, 여러분 다 아시네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도마일 것 같아요. 도마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세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 나옵니다. 11장과 14장에 나오는 도마의 그 말씀을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의 열정이 대단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 보면 도마만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오히려 도마보다 다른 제자들이 더 의심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과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일 만한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에 대해서 비판할 때 야고보서 1장 6절을 단골 메뉴로 사용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금기사항이에요. 의심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의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불신, 그러한 불신적인 생각이나 또 행동을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종류의 의심입니다. 근본적인 불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심에는요, 신앙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제기하는 모습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심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의심이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신앙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무조건 하고 다 나쁜 것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 그 능력을 따라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진리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진리는 아닙니다. 점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점괘로 뭘 맞추기도 합니다. 쪽집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 영들이, 그 영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의심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적인 의심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의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참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던 형제가 기억납니다. 이 형제는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에 다녔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었던지 몇 년 뒤에는 제가 인도하는 훈련반, 제자 훈련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한 1년 가까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 때마다 무슨 질문이 그래 많은지요,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 아주 지성이 발달된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아멘 아멘 하지 않고요, 꼭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의 종류가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고 예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가 택한 사람인지 예정한 사람인지 가르쳐주셔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모두한테 다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또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참 훈련 시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해오는데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는가? 매 시간마다 그런 질문들에 제가 답한다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솔직하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들을 해주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은 다 믿음이 좋아, 다 아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어. 그런데 그 형제의 질문을 통해서 같이 대답을 나누니까 다른 형제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에게 훈련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었지만 다 해답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 의문들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형제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지금 이런저런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소 짓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년 뒤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그 형제를. 그런데 신앙이 놀랄 정도로 자라난 거예요. 이제는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머리를 꺽적꺽적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신앙이 어릴 때의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질문과 의심 그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질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무런 질문도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수박 겉핥기에 깊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게으른 믿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질문도 안 하고 아무런 깨달음과 해답도 찾지 않는 그런 믿음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신앙이 멈추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믿음이 실제로 깊이가 있거나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본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과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의문 속에 우리는 해답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생겨나는 이런저런 질문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나 질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의심들이 마술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입니다. 그 평생에 걸친 과정 속에 늘 신앙적인 갈등이나 의심이나 고민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사야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헛되이, 나는 무익하게 수고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무익한 짓 같고 허망한 짓 같다라고 느껴졌던 순간들이, 그런 갈등과 그런 의심과 고민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또 시편 73편에서 믿음의 사람 아삽은 자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또 욥기서 23장 8절에 보면 욥도 그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불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들은 이런 의문, 이런 고민과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의심을 딛고 계속해서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별 생각 없이 그저 쉽게 의심 많은 도마하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마를 때려요. 그러지 말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도마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는 적어도 정직하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문과 고민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 좋은 채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이 강조되는 사회고 교회 안에서도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문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고민, 문제를 표출하고 나누는데 어색합니다. 그걸 억눌러버려요. 그걸 억압해요. 왜요? 내가 이런 의문, 도마와 같은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뭘로 볼까?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전부 다 대단한 믿음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 속에는 전혀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나 질문이나 의문이 없습니까? 있을걸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면 문화나 이런 의심 의문을 무조건 정죄하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적인 의문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배움의 기회를 삼고 답을 얻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왜 축복인가? 훈련의 초기에는 다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서로 이제 친밀해지고 자신의 내면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준이 되면은 자기 내면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이나 질문들을 쏟아 놓습니다. 훈련 교관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히려 시침이 뚝 떼고 있는 분들, 제자 훈련 끝까지 시침이 뚝 떼고 있는 분들 속으로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잘났어 정말. 다 내면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생겨나는 그런 의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무슨 질문이 그래 많은지 특별히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일수록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아빠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그때 단골 메뉴가 뭡니까? 다리에서 주워왔어. 아, 저도 어릴 때 실존적인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그때마다 다니면서 다리 밑을 봐요. 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질문이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 속에서 성인이 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 아닙니까? 얘가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입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아빠, 아마 그날 그 주일 예배에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아빠 아빠, 아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게 믿어져요? 어,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아빠는 그 사실을 믿지?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초등학교 2, 3학년 때 우리 딸내미, 목사 딸입니다. 딸내미가 근데 아빠 난 조금 흔들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야 이 지지배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가 불신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신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더 읽고 또 제가 설명해 주고 기도해 줬죠. 자신의 하나님으로 어떤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자매님으로부터 대략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아마 저희 교회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 나온 지 7개월, 예수 믿은 7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입니다. 초신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남편하고, 아니 남편이 찬송을 듣던 중에 두 번 이상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필 찬송을 듣는 중에, 찬송 CD를 듣는 중에. 그리고 또 그동안 잘 사이좋게 지내던 집안 친척분이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차 사고가 나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하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제가 이제 마음 잡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초신자로서 가질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입문 단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귀여운 질문이요 고민이네요. 귀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계속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세요. 시험을 잘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답니다. 승리하세요. 답변 잘했습니까? 예. 그 다음 날 제가 이메일을 여니까 이런 답변이 와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보내주신 메일에 답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당직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목사님의 메일 내용을 보여줬더니 철없다며 꿀밤 한 대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험을 이겨내어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해결을 찾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신앙의 여정이 이 문제, 이 질문을 해결했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에 또 다른 질문과 의심과 갈등이,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의심도 전혀 없는 믿음 생활로 그렇게 나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파도를 헤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여정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갈등이나 질문들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는 정직한 신앙적 질문을 통하여 마침내 어떤 신앙 고백에 이르냐면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앉아는 있지만 아직 나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보다는 내 마누라의 예수님, 내 남편의 예수님, 내 부모의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예,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고 나의 신앙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분들 속에 일어나는 고민이나 갈등, 이 질문들을 버리지 마세요. 이 질문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과 의심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질문과 갈등에 해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을 때에 비로소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의심 많다고 하는 도마가 나중에 열두 사도들 중에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서 인도 마드라스 남부에 가면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고백을 교회 안에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오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비록 부족하고 의심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확실성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예배 끝날 때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 같고 시험 들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확실성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 부족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부족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을 은혜로 인정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장 게으른 형태의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를 주장하는 게으른 형태의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전혀 의심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열쇠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어디에도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도마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져본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상상에 맡길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하는 분은 상상으로 도마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을 겁니다. 집게 손가락과 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다 만져봤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마가, 이건 제 견해입니다, 도마가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상처난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세기에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의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성화 그린 작가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상처난 곳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게 더 사실감이 있고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거장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 성경에 능통하고 믿음이 좋았던 이 렘브란트는 믿음의 비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어떻게 그려놓냐, 그냥 손을 집어넣지 않고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놀라서 반응하는 그런 놀람의 장면으로만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많은 질문과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도마와 같은 질문 우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질문과 의문들을 딛고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은요,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생겨나는 의심과 갈등과 번민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의문과 갈등과 질문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깨달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문제 해답이나 의심 해결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해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저도 과거와 지금 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점점 깨달음이 더하여져 가고 성경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게 될 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신앙적인 지평과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의심을 딛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고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내면에서도 도마와 같은 신앙적인 의문과 질문들이 있지만 이제 이 질문을 표출하며 해답을 찾고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솔직히 하나님께 들고 나와 말씀으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여 주사 깨달음과 해답을 얻고 놀라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의문과 갈등을 들고 주님과 씨름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부족한 믿음에도 인내하시고 은혜로 구원으로 유효한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에서 다가오는 파도들에 휩쓸려 침몰당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에 서게 마옵시고 다가오는 번민과 갈등과 질문들을 잘 깨달아 극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로 모두 다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런 질문도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깊은 의문도 다 억눌러버리고 게으른 믿음, 맹목적 믿음 가운데 거하게 마옵시고 도마처럼 솔직한 신앙적 의문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쉼없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생의 깊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의 때에 은혜 베푸시고 깨달음을 더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 주셔서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도우심이 의심을 딛고 믿음으로 일생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